우리의 9월 초하루 기도회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한 초하루 기도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터전 위에 우리 새 성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믿음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가 이렇게 9월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초하루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삶을 붙들어주시고 그 믿음을 바라보시며 특별히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터전 위에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 아름다운 새 성전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셨다고 간증이 마르지 않는 우리 홍익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입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 홍익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9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9월 우리 새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 주하루 기도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아름다운 새 성령이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터전 위에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첫날 새벽을 구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한 초하루 기대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간절한 강구에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교회 주변의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옵소서. 모든 관계자들이 사심없이 한마음으로 재개발 사업에 임하게 하옵시며 이 사업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낙심하거나 실족한 자가 없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이 세워져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성전이 건축되길 원합니다. 또한 새로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쳐나고 차고 넘치며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는 성전, 지역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이 쓰임받는 처소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홍익교회에 허락하신 성전 건축의 비전을 위해 홍익의 모든 성도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그 성전 건축의 비전들이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익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서로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되며 모든 믿는 가정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화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고로 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감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강권하여 주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9월을 시작하며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9월의 모든 목회와 사역과 행사와 각 가정과 성도들의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쪽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두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노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은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함께 찬송가 32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물 하나님께 보원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굳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9월 첫날을 맞아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9월 한 달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9월 한 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9월 한 달이 온 성도들이 성전 건축의 열망을 모아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런 특별한 해가, 특별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담아서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노래하며 감사하며 춤추는 복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9월은 당신에게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9월은 당신에게 복된 달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새벽에 열왕기 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했지요.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떻게 통치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은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고 이어서 계속 후손들이 왕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열왕기 상 1장과 2장은 이제 다윗이 늙고 또 죽게 되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도 나이 많아서 늙어서 기운이 너무 쇠하여졌다 그럽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라 하고. 예,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서 젊은 처녀 수넴 여자 아비삭으로 하여금 아비삭의 체온으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자. 인간 난로죠, 그죠? 인간 난로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온돌이 있었거나 전기장판이 있었으면 그런 걱정 안 할 텐데, 예, 온돌도 없고 전기장판도 없다 보니까 다윗이 매우 추웠던 모양입니다. 날씨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마 다윗이 너무 나이가 많고 기운이 빠져서, 나이가 많다는 것도 한 대략 한 70세쯤 되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그 당시에 다윗 나이가 70세쯤.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요즘보다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겠죠. 예, 또 70세쯤 되었을 때 다윗이 기운이 없어서 혼자 힘으로는 일어나서 걷고 거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으면 운동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을 텐데 아마 스스로 일어나서 거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체력의 기운이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추워도 추위를 심하게 느낄 만큼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참 옛날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요. 그죠? 예. 사무엘이 처음 와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왕으로 처음 기름 부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다. 굉장히 그 어릴 때 모습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다 그러죠. 또 거인 골리앗과 당당하게 싸울 정도로 용맹했습니다. 용맹했죠. 예,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만큼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을 했다 하면 승리했습니다. 지혜와 용맹함이 매우 뛰어난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죠? 같이 밥 먹다가 사울과 다윗이 같이 밥을 먹다 그 자리에서 사울이 창을 들어서 팍 던지죠. 그죠? 창을 던졌는데 눈앞에서 던졌는데 이건 바로 눈앞이니까 백발백중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윗이 피했습니다. 그죠? 피하고 사울이 던진 창이 벽에 팍 꼽혔어요. 예. 한번 던져본 게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해서 사울이 던진, 사울은 당시에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더 크다. 굉장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 장군이었어요. 굉장히 체격이 좋고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 그가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걸 피했습니다. 눈앞에서 피했어요. 그만큼 다윗의 몸이 잽쌌다. 아주 몸이 다윗이 날렵했다는 겁니다. 그걸 몇 번? 세 번이나 세 번. 예. 사울이 다윗을 눈앞에서 죽이려고 창을 던진 적이 세 번이나 있었는데 그 세 번이나 다윗이 그걸 피할 만큼 굉장히 몸이 다윗이 날렵했습니다. 날렵했고 또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가만히 앉아 있은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춤을 추었어요. 그죠? 너무 좋아서 춤을 추었는데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춤을 출 정도로 열정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시대에 어떤 사람보다도 건강하고 용맹하고 잽싸고 그죠? 예,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걸어다니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체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거의 없어진 상태,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 약간의 추위도 견디지 못할 만큼 기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아마 그걸로 볼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계속 다윗을 쫓아다녔죠. 그죠? 다윗이 좁은 나라에서 도망갈 데가 없을 정도로 도망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마 다윗은 편하게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을 거예요. 언제 기습할지 모르니까.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밥을 먹을 때도 늘 주변을 살폈을 것이고 밤에 잠을 자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잠을 자는 사이에 사울의 병사들이 특공대가 와서 칼로 죽이거나 뭐 할지 모르니까 다윗은 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늘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그렇게 무려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을.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압박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게다가 또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또 문제가 많았죠. 그죠? 예. 바세바 사건이라든가 또 이 압살롬의 아들이,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죠? 예. 그러면서 아마 이 다윗이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을 겪으면서 마음의 힘이 다 빠지고 몸도 너무 지치고, 예, 너무 지치고, 예. 그래서 모든 열정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노쇠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마음이 지치고 몸에 힘이 다 빠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러니 우리도 그럴 때가 오겠지요. 그죠? 오겠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막 계단 올라오기도 힘들어 하시고 또 거동도 못하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신 모습 보면 아, 우리도 이런 날이 오겠구나. 아직 그런 게 안 느껴지십니까? 예, 예. 그렇죠. 그죠? 아, 내게도 이런 날이 오겠구나. 내게도 이런 날이 오겠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날이 틀림없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혹은 병들어서 혹은 사고를 당해서 우리 마음의 열정도 사라지고 몸의 기운이 다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전도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게 아니죠. 그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허무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가를 노래한 행복 예찬론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여러 가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말한 다음에 최고로 나중에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힘이 빠지기 전에 기운이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그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가장 복되게 의미 있게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전도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23장에 보게 되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 입이 만 개가 되어도 다 찬송할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10번, 100번, 1000번, 만번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10번, 100번, 1000번, 만번 다시 태어나서 산다 하더라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번 다시 태어날 수 없죠. 1000번, 100번, 10번, 아니 2번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만 번을 살아도, 만 번을 다시 태어나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한 번만 살아도, 어떻게 한 번만 산다면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만 분의 1, 천만 분의 1도 우리는 다 갚지 못합니다. 그러니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 기력이 사라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병들고 그동하지 못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건강할 때 좀 더 충성할 걸, 내가 힘이 있을 때 좀 더 예술 걸,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병들기 전에 사고가 갑자기 나서 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힘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복된 길, 가장 행복한 길, 가장 마땅한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절 6절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예. 다윗의 아들이 많았습니다.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 또 이 아비가일이 낳은 길르압, 또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 또 학깃이 낳은 아도니야, 다 이 다윗의 부인들이죠. 부인들이 여러 명 있었죠. 네. 이 아도니야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 낳은 아들이니까 아마 이때 아도니야의 나이가 대략 한 30대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한 35세에서 40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도니야가.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통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33년 통치했으니까 최소한 33세 이상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40세 미만이고, 예. 어쨌든 이, 다윗이 낳은 아도니아가 내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늙고 기운이 없고 오늘 내일 하시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왕의 즉위식, 그러니까 취임식, 왕 취임식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왕의 취임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내가 형제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고 장손이고 또 아버지가 나를 제일 귀하게 여기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지하는 사람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9절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다. 예. 왕이 즉위식을 갖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인 겁니다. 큰 잔치를 벌이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 즉위식에 참여하게 했죠. 이제 요압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군부의 실세, 가장 강력한 실세죠. 평생 다윗에게 목숨 바쳐 충성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충성된 사람, 용맹한, 어떻게 볼 때는 다윗보다 더 용맹했던 사람이 요압이죠. 국방부, 군부의 최고 실세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 편에 섰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끝까지 다윗을 지지했던 정말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 아비아달. 예. 종교계의